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계획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2주 전에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지난주에는 반성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면서 하늘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더랬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계획인데 계획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요. 앞쪽에 또는 미리 먼저 위치시키다 그러한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미리 먼저 놓다. 특정 목적을 위해서 미리 위치시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염두에 두고 목표를 염두에 두고 미리 생각해서 시간을 위치시키는 작업, 그것이 헬라어로 프로데시스라고 하는 계획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저는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을 본문으로 정했지만 이것을 강해하거나 깊이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한 글자에 주목할 거예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에 누구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하나님께서 플래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획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한재와 섭리적인 의도에 따라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다음 주일에 우리가 성탄절 예배로 드릴 것이고 아이들이 성극해서 이제 연습해서 프레젠테이션 할 건데 성탄이라는 말, 거룩한 탄생이라는 거죠. 성탄. 누가 태어난 사건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세상에 악의 형태로 드러난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그 일을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를 무작정, 무계획으로 그냥 실행하셨을까요? 왜 2000년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왜 3500년 전, 4000년 전이 아니라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임진왜란이 일어난 4500년 전 그 처음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을까? 왜 2000년 전일까? 아프리카, 중국, 인도, 미국이 아닌 왜 유다 땅에 오셨을까? 계획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그때 정황이 어땠는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연관된 메시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이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계획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때가 참에 바로 주님께서 계획하신 무언가가 무르익은 바로 그 최적의 조건이 갖춰진 바로 그때 그 시간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한국도 그렇지만 고대 주요 왕조의 그 시조들 있잖아요. 대부분 아래서 태어났다는 그 난생설화가 있어요. 아래서 태어났어요. 아니요. 일반 사람처럼 여자의 몸을 빌어서 남자 아기로 태어나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최초의 사람 아담은 태어나서 자란 상태가 아니에요. 성인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은 어른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 남자 아기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표현이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많은 민족과 언어가 있는데 세상에는 유다 땅에서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익숙한 백성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오리족이나 뭐 필리핀이나 중국 민족이 아니라 율법 아래 유대인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왜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한국 민족으로 태어났다면 유대인들이 겪었던 그와 같은 파괴와 혼란과 공격과 그 중심부에, 문제 중심부에 있었을 거예요. 동일합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계획하시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완전한 때가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하나님의 성육신 타이밍을 언제로 계획하셨을까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타이밍을 우리가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시고 이 상태에 이 최적의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보내셨다면, 그것을 계획하셨다면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이러한 용이 주도한 계획 가운데 오실 것이구나라고 신뢰해도 된단 말이에요.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 머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의 성육신, 사람이 되어 오신 그 타이밍을 언제로 계획하셨는가? 첫 번째 문화적인 타이밍입니다. 문화적 타이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확산이 가장 적합한 환경이 무르익었을 때예요. 하나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것인데 복음 확산이 가장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환경, 바로 그때를 주님께서 기획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 정복과 함께 지중해 연안에 세 가지 헬라 문화, 헬라 철학, 헬라 언어를 전파시켜요. 이 사람은 빨리 죽습니다. 40 못 되어서 죽어요. 그러나 그가 퍼뜨린 헬라 철학, 헬라 문화, 그리고 헬라 언어는 영향력을 크게 발휘합니다. 그가 퍼뜨린 언어인 헬라어, 그리스어 이 말은 신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가 됩니다. 신약 성경은 대부분 유대인들이 기록하고 있는데 히브리어가 아닌 이방 나라 말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왜 그랬을까요? 이방 세계, 전 세계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 헬라어는 당시 고대 언어 중에서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고 전달하는 언어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헬라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상업 언어로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평범한 언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사용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혹시 이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셉투아진트, 70인역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구약성경 가지고 있잖아요.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하는 그 구약성경 전체는 히브리어와 부분적으로 아람어로 쓰여졌어요. 그런데 지중해 사람들은 헬라어밖에 몰라요. 이들에게 구약 성경에 익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번역이 되어야 되는데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2,300년 전에 이 책이 완성이 됩니다. 이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기로 섭리해 놓으셨습니다. 문화적인 타이밍입니다. 두 번째, 정치적인 타이밍을 보겠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말이죠. 로마 제국의 지배가 만들어낸 평화라는 뜻이에요. 로마 제국이 무력에 기초해서 이룩한 장기간의 그 평화를 팍스 로마나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주전 27년에서 주후 180년까지 약 200년간을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 합니다. 로마 제국이 무력으로 압도적인 그 힘으로 평화를 지배하는 거죠.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 내에 어떤 반란이 일어나도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도로망을 깔기 시작합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라는 이 엠파이어는 거대해요. 어디서 반란이 일어나서 제국을 전복시킬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국 통치자들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지? 군대를 빨리 파견하면은 그 revolt, 반란을 막을 수 있겠다 해서 도로망 정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도로를 우리는 이제 보면서 이런 말이 생기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All roads lead to Rome 이라는 그런 표현이 생길 정도로 도로망을 확 정비를 해요. 제가 30년 전 네덜란드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할 때 데살로니가에서 온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데살로니가에서 온 코스타스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미국 보스턴에서 목회를 하는데 암스테르담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방학 때 자기 집에 갈 때 길이가 2,400km인가 돼요. 아주 며칠 동안 자동차로 여행을 하는데 2000년 전 로마 제국이 만들어 놓았던 그 도로 위를 속력 조금 줄이고 달리겠다는 거예요. 그처럼 촘촘하게 도로를 만들었대요. 2000년 전에 깔았던 그 도로. 이러한 인프라가 준비되었을 때 하느님께서 아들을 보내십니다. 로마 제국은 자기 제국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로망을 깔아놓고 우편이라든지 군사를 급파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지만 이 도로를 누가 사용했을까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도록 이것을 계획해 놓으시고 바로 그때가 참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마지막으로 영적 타이밍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아들을 보내시기로 계획하셨을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무엇입니까? 말라기.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세요. 침묵하신단 말이에요. 40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영적 갈급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은데, 듣고 싶은데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 기간 동안에 모세율법, 다시 말해서 토라의 계명이 사람을 억압시키는 그런 무거운 짐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이것 말고 다른 해법이 없나? 이거는 너무 무겁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예배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충분히 이 사람들은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백성을 회복시켜주시면 좋겠다는 열망이 팽배해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 잠시 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바로 이런 갈급함이 있을 때 우상의 위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계명이 주는 어떤 무거움 가운데 하나님 아들께서 모습을 드러낸 것이요. 자,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의 영적 상태는 어땠을까? 이들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세네카라든지 이러한 학문, 예술, 뭐 어떤 교육을 통해서 뭔가를 경험하고 싶은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창조해 놓으신 영혼을 사모하는 어떤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죠. 난 어디서 왔을까?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난 왜 살지? 예술도 있고 철학도 있고 교육도 있지만 사람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못 해주는 거예요. 공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답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때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이방인들이 사는 각 지역에 침투해서 같이 삽니다. 유대인들은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요. 열 명이 있으면 회당 구성이 가능하거든요. 이방인들이 보았을 때 세상 철학이나 예술이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무언가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기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쪽에 가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개종하거나 개종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God fears,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되죠. 자, 사도행전 10장에 잠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준비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준비되었을 때 갈급한 사람들이 준비되었을 때 아들을 보내시는지 보자고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로마군 장교 고넬료입니다. 10장 1, 2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의 장교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속한 가이사라에 주둔하면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와서 신적 존재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와 로마 세계를 가득 채운 그 신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발견하면서 갈급함이 생기고 여기 보니까 군인 신분으로서 회당에 들어가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도네이션도 많이 했다고요. 이거잖아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매일 기도, 항상 기도하더니 이러한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이 있는 그 환경에, 그 시대에 바로 그러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를 계획해 놓으시고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준비가 되었을 때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무한한 존재께서 유한한 몸을 입으신 거죠. 부서질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부서질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통치자이고 지배자인 왕께서 사람의 지배를 받는 위치로 오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축하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진행시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할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계획하는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계획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계획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에 심각성을 부여하고 그것을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은 적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계획했다가 실패하고 또 계획했다가 실패하니까 안 하게 된 그러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획을 해야 된다, 계획해야 효율적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책자나 뭐 다른 무언가 내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아 이거 비효율적인데 다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괜찮게 효율적으로 열매 맺는 사람들을 내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접한 모든 경우에는 다 계획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계획을 세워서는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삶은 답이 아니었던 것이죠.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면 삶이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Failing to plan is planning to fail.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저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가?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잠시 보고요.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가?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또 나누고 오늘 메시지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왜 계획을 세워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는 분이시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계획 아래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닮은 우리도 계획을 세우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조의 기록이 나오는데 여러분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세요. 26절은요 창조의 여섯째 날입니다. 창조에 꽂힌 사람을 왜 첫날, 둘째 날에 만들지 않았을까요?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인 땅과 바다와 산과 식물과 동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합당했습니다. 계획 가운데.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잠시 쉬게 하고 저기 가서 좀 기다리고 있어 라고 난 다음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준비시켜놓고 난 다음에 제 6일째, 여섯째 날 26절에 보면은 사람을 창조하세요. 모든 것이 준비되고 난 다음에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순서가 반드시 들어갈 것입니다. 자, 인간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파괴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3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큰 단절이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구원 계획을 추진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하나님이시고요. 너로 사탄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수천 년 뒤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미리 계획해 놓으시고 선언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신 하나님.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나를 존재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 건설이 있는데 아주 디테일해요. 레위기 보시면 제사 규례가 있는데 엄청나게 디테일해요. 계획을 짜다가 보면은 숫자가 등장할 거예요. 시간이 등장하고 숫자가 등장해요. 반드시 계획은 그래야 됩니다. 언제까지 데드라인이 있어야 되고요. 퀀터티 양이 그게 등장해야 됩니다. 그냥 알아서 하면 안 돼요? 아닙니다. 적어야 돼요. 저는 계획을 세울 때 타이핑하는 것보다 적기를 권유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다 계획의 사람들입니다. 모세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계획 짜는 것 배워나갑니다. 남자만 60만이 넘는 인구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혼자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남자만 60만. 근데 그들의 문제를 다 들어줬어요. 엄청나게 비효율적이죠. 계획은 중간중간에 위임과 관련된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돈을 줘서라도 분명히 사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프로그램을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를 시켜서 하청을 주는 것이 효과적일 때는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플래닝에 들어가는 것이죠. 보십시오. 60만이 넘는 남자들의 문제를 자기 혼자 처리하는데 그것을 본 그의 장인 이드로가 그에게 조언을 합니다. 훌륭한 조언이고 위임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함께 한 이 백성이 필견 기력이 쇠하리니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짱하게 전담했습니다. 그리고 솔루션을 줍니다. 24절에서 26절에.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의로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판단하리라. 얼마나 워크로드가 줄어들었을까요? 효율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쓰고 있는 문서 작업과 관련된 어플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한글 같은 경우는 돈을 주고 사고요. 어떤 경우에 유튜브를 보다가 효율을 높여주는 무언가가 있으면 갈아탑니다. 저는. 시간을 세이브 해주고 효율을 높이고 있는.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러면 조금 기다립니다. 느헤미야 잠시 보겠습니다. 불타 무너져 내린 지 수십 년째 방치된 예루살렘 성벽, 불타서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벽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목표를 세워야 되겠죠. 그는 계획을 세웁니다. 상태를 조사하고 비용을 계산하고 지도자들을 세우고 임무 완수를 격려합니다. 기도했을까요? 당연히 수시로 기도했습니다. 기도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해요.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면서 기도했어요. 느헤미야 4장 9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계획하고 계획하면서 기도하고 계획을 실행하면서 기도하고 이것이 합당한 그림이에요. 제가 어떤 플랜을 추진할 때 이 플랜을 짜기 전에 지혜를 구하고 플랜을 짜면서 뭔가 음한 거 아닌데 모르겠어요. 그럼 또 기도하는 거죠. 플랜이 완성되었습니다. 실행할 때 그대로 100% 실행되나요? 변수가 있잖아요. 예기치 못했던 내 몸이 피곤하지 않을 때 짠 계획이기 때문에 피곤한 일상 가운데 적용할 때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면 버릴까? 아니요. 기도하면서 수정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경 말씀이 계획 세울 것을 명령합니다. 잠언 16장 3절. 우리 남자 젊은 아빠들만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안 듭니다. 젊은 엄마들, 부인들 큰 소리를 하면 시작. 아멘. 조금 마음에 들었습니다. 너의 형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어떤 복이에요? 이 구절이 계획을 세우는 대신 그냥 주의 뜻에 맡기라는 의미로 사람에 따라서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걸까요? 여기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경영은 계획 세워놓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전제한 가운데 그 이루어지는 과정에 주님을 신뢰하라는 말이에요. 반드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잠언 15장 22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통일합니다. 플래닝입니다.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승리하느니라. 지혜와 통찰력 있는 의견을 반영한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좋은 어드바이스 많이 듣고 계획 세우면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들더라도 혹시 시간 관리에 대한, 타임 매니지먼트에 대한 좋은 책이 있으면 투자하세요. 사보세요. 많은 시간을 줄여줍니다. 좋은 타임 매니지먼트. 그 책을 살, 뭐, 다 안 읽겠다 싶으면요. 그것을 요약해 놓은 유튜브 채널이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타임 매니지먼트에 대한 거. 정말 많은 시간을 세이브해 줄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혜와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가? 첫 번째, 우선순위를 따라서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고 보통 중요한 것이 있고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왜 이 작업을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시간을 내지 못하는 환경이 지금 우리가 사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전략적이지 않으면 안 돼요. 전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널널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시간과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지? 우선순위를 매겨야 되고 반드시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정을 우선적으로 시간 할애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해받지 않는 시간, 예를 들어서 아침 시간을 활용하면은 지혜롭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죠. 자,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을 먼저 한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반드시 순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시멜로? 맛있죠. 달죠. 바로 땡기죠. 그런데 저녁밥 먹기 전에 아이들에게 5시, 6시 사이에 마시멜로를 잔뜩 줘. 그럼 밥을 못 먹는단 말이에요. 똑같이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똑같은 분량의 마시멜로를 줘요. 필요한 영양을 섭취하는 밥을 충분히 먹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그게 또 마시멜로 들어갑니다. 순서만 바꾼 거예요. 우선순위를 중요한 것을 분명히 순서를 바꿔서 먼저 하면은 뭔가가 아름답게 질서 있게 이루어집니다. 지금 저와 함께 잠시 2분짜리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소리 좀 크게 해주시고요. 크리스찬 뭐 학교나 그런 목사님은 아니지만 중요한 원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리고 이에 따라서 계획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기도의 시간이 확보일 것이고 말씀에 대한 시간 투자일 것입니다. 이것을 우선순위로 설정하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가? 반드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놓기 바랍니다. 형제들 몇 사람에게 빌려준 적이 있는 딜리트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구체적인 목표와 관련해서 목표가 명확하면 혼란이 사라진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목표가 명료하면 특별한 눈이 생긴다.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는 특별한 눈이 생긴다. 목표가 명료하면, 다시 말해서 구체적이면 쓸데없는 일이나 정보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반면에 목표가 없으면 모든 정보가 다 중요해 보이고 모든 것을 다 보려고 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늘 시간에 쫓기는 부족김을 갖는다. 저는 설교 준비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뭐 3개월간 이 주제로 말씀을 준비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학교 시리즈 이렇게 미리 정해요.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학교라는 그 목표가 정해졌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뉴스를 들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이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싶으면은 메모를 하고 샤워 중에도 아, 이 구절, 이 예와 또 그러면은 몸을 닦고 나서 빨리 메모합니다. 구체적인 목표가 없었다면 이러한 작업을 못했을 거예요. 저는 매일 정해진 분량의 시간을 말씀 암송에 투자를 하는데요. 제 생각에 이것이 제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나의 부르심을 완성하는 중요한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매일 정해진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해진 분량이 있어요. 분량. 누군가의 만남을 가지거나 하루 일정 외에 어떤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기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말씀 암송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타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루도 없습니다. 그것이 제 삶 가운데 너무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다른 액티비티를 줄이거나 다른 것에 타이트하게 시간을 사용하고 하는 것들을 다 깎습니다. 중요한 목표를 위해서 구체적인 시간 분량을 계획해 놓았기 때문에 다른 활동들이 시간의 자리를 비켜줘야 됩니다. 목표와 목적이 없으면 시간의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시즌에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가 공동으로 집필하는 책과 같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내 삶에 깊숙이 개입하세요. 인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써내려갑니다. 책의 내용을 내가 채웁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개입과 간섭 가운데. 내게 주어진 시간의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고 삶에 발생하는 문제와 도전을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할지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개입을 환영하는 가운데 네가 써내려가요. 이를 위해서 2024년 이제 다가올 텐데 이를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남은 두 주 동안에 조용한 장소를 확보하여 계획 세우는 시간을 따로 가지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 확보해서 집 말고요. 분위기를 바꿔서 집 말고 노트와 펜을 들고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조용한 카페 같은 것을 추천합니다. 홍성용 행제 같은 경우는 뭐 자기가 카페 사장이니까 자기 카페 말고 당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카페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어쨌든 외부의 소리를 차단하도록 하세요. 분위기는 좋아요. 커피도 있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에 신경을 쓰면은 진도가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와요. 그쪽에서 외부의 소리를 차단하고 매 시간이고 앉아서 계획을 짜고 오십시오. 매 시간이고. 30분이 아닙니다. 이때는. 3시간 이런 덩어리 시간을 계속. 30분짜리 6개보다도 그러면은 3시간이잖아요. 한 자리에 앉아서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3시간은 지속적으로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파워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것을 무수히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제 인생을 구성하고 뭔가를 생산력 있게 산출하는 것들은 전부 다 계획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수정합니다. 리뷰를 하고 피드백을 스스로 합니다. 아, 내가 너무 과하게 짰구나. 내 몸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짰구나. 그럼 축소하고 다시 또 반영해서 합니다. 지금 이 시즌에 계획을 세워놓으시면 여러분이 열망하는 많은 일들이 내년에 문자화 될 것입니다. 저는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형성을 따라 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또 이것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실행할 것을 믿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기록인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정말 용이 주도하시고 세밀하시며 정밀하시는 분이심을 또 깨닫고 또 깨닫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마땅히 고려해야 될 요소들 고려해서 주께서 주시는 2024년 될 수 있도록 그 한 해를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의 권한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